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비록 많은 핍박과 반대와 부패한 환경이 있지만 그들이 응당 그들의 가진 것을 지켜야 했고 세상에서 분별된 길을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응당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이세벨에게는 그녀의 명령이 있었으며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슬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만일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응당 이세벨의 모든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의 유전에서 벗어나 따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을 때 교회를 따르는 것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직접 그분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셋째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라는 구절은 끝까지 나의 행한 바를 지키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들입니까? 바로 19절에서 말한 사랑, 믿음, 수고, 인내와 사업 같은 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또한 주님 자신이 땅에서 이미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러한 행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후의 행위가 이전보다 더욱 많았기 때문에 응당 끝까지 지키어 환경에서의 흑암의 증가로 인해 주님의 행한 바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나의 행위라는 말은 하나의 특별한 명사로서 이것은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세 응당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므로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조금도 흠이 없이 완전히 충성스럽게 범사에 하나님께 순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죄악과 부패가 있는 충성스럽지 못한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그들의 행위와 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세벨의 행위에 분깃을 지닌 사람은 형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행위를 지킨 사람은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믿는 이들이 이렇게 기꺼이 주님이 명하신 길을 행하고 단순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행위를 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격려받고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을 지킨다면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새별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곱 서신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모든 완전치 않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두 등급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연합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연락받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결코 죄인 자신이 행한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 이상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왔듯이 구원이 하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일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믿는 이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보응하시는데 어떤 이는 상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는 손실과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장래의 보상이 믿는 이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믿는 이들은 비록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도 등급에 따라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는 이가 어떻게 서로 다르고 구별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한 이들은 당연히 주님이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주님은 여기서 충성스런 믿는 이들의 태도와 이세벨의 행위를 비교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며 그 이전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얻을 것이며 단독으로 권세를 얻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미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보좌 위에서 권세를 얻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백성이 얻을 수 없는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얻거나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단은 세상 임금이며 금세 정권을 잡은 모든 이들은 다 그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적국에서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위를 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권세를 얻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자의 사격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분 자신의 보좌 위에 오르실 때 그들은 비로소 그분과 함께 분깃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라오디게아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과연 어떠한 보상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기쁜 대로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제약과 분별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의 지위와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세벨이 얻은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장래에 얻을 것이 현재 잃은 것과 실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바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은혜 안에서 비추시는 빛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세상 조직의 세력을 구하지 않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세상을 떠나 다만 잠시 세상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증인이 어떻게 여전히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세상 안에서 높고 큰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러한 세상 안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이들의 현재 소망은 결코 세상을 개조하는 데 있지 않고 또한 교회의 부흥에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세대에는 없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바울은 전에 성도들에게 지금 왕이 되려 하는 것은 때에 맞지 않은 자세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응당 권세 잡은 자에게 순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잡게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한 때와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 3절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표명하신 것은 순교자가 권세를 잡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도 왕국에서 분깃을 얻으며 왕위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님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은 결코 두아디라 안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졌던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칭찬하셨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들로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며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응당 그들이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전진하여 장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만일 천년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어찌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때 주 예수님은 손에 철장을 가지고 열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주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과 같은 분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편과 110편의 시편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열국을 그분에게 산업으로 주셨고 땅 끝까지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시며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의 진영이 견고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태도가 강경하다 하더라도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부서질 것인데 그것은 마치 질그릇이 철장 아래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그분과 같은 이러한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하는데 세상은 결코 점진적으로 주님의 복음에 의하여 감화되어 날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주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편 2편 7절과 8절만 읽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당 기억해야 할 것은 이기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복음으로가 아닌 권세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27절에서 말한 철장은 바로 그분의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1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력입니다. 장래 열국이 변하여 주의 기업이 되고 땅끝까지 주의 소유가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복음의 과마를 받음으로써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고 다스리심으로써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목적에 관하여 다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중 일부분을 구원하시려는 것 뿐입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켜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나의 막대가 양무리를 제압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열국은 양과 같이 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목자와 그분의 동역자들은 철로 된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19장 15절부터 21절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열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모아 하나님의 아들과 전쟁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철장이 없이는 그들을 다스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의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이방인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비록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양의 나라로 칭함을 받겠지만 거듭난 이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천년 왕국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다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다시 사탄이 놓여지는 때를 본다면 어떻게 그가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때에 주님과 그분의 종들은 철장으로 그들을 목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성정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철장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철장으로 내리칠 때 그들은 다 부서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흙이라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한번 부서지면 영원히 다시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뜨림은 주님의 가장 인자하신 행위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치아는 곧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영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도 역시 영원히 한쪽에 제쳐둘 수 없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 그분은 그분의 공의의 다스림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이 아직 강림하기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먼저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책 전체의 예언이 다 말해졌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새벽별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하나의 선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일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의 선포를 본다면 놀랄 것인데, 이는 신구약의 성경이 하나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선포는 바로 주 예수이며 말라기의 선포도 역시 주 예수입니다. 계시록은 그분이 광명한 샛별이라고 말하며 말라기에서는 그분이 공의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말한 것은 신약에서 말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 같습니다. 샛별이 먼저 보이고 태양은 나중입니다. 태양을 얻는 것은 샛별을 얻는 것보다 더욱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밝은 대낮에 얻어지며 마치 대낮에 얻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결코 새벽이냐 대낮이냐에 있지 않고 시간의 전후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바로 그분이 왕국을 위한 왕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표인 태양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깜의 세계에서 먼저 광명한 샛별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된 교회는 이 약속을 들을 때 그들의 사랑과 열심을 내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며 또한 성령과 함께 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공의의 태양이 되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한 샛별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샛별의 나타남은 바로 밝은 낮이 곧 이른다는 증거입니다. 은밀한 중에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서 그분의 안위를 얻을 것입니다. 샛별은 결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아니며 결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해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분 자신이 샛별이 되신 것은 그분이 잠자는 세상과 졸고 있는 교회는 볼 수 없는 분임을 뜻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지금이 흑암의 시대라는 것을 잊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어두운 밤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약된 세상과 부패한 교회와 함께 잠자며 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에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샛별을 얻을 수 있도록 밤의 찬송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주의하는 것은 바로 장래의 일인데 이는 샛별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이가 다 충성스러웠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미 흑암에 있을진데 교회가 타락했으니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사람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지만 샛별은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먼저 샛별빛을 보는데 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은밀한 중에 누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새벽별이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또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특별히 그분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사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분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해와 같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이기는 자들을 영접하여 그분 자신에게로 돌리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때는 교회가 가장 흑암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흑암의 시대에야 비로소 샛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을 얻는 사람은 흑암의 환경으로 인하여 도리어 샛별을 볼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샛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샛별은 비록 하늘에서 빛을 발하지만 결코 땅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의 경계 안에서 늘 밝게 빛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세상의 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은 샛별이 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비추이십니다. 오직 하늘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모든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장래 그분과 함께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겠지만 우리 집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샛별은 바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각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샛별의 원만한 광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멀어지고 샛별의 경계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샛별의 광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샛별은 다만 우리의 거처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샛별이니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기묘한 생각입니다. 샛별은 주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심을 말합니다. 샛별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말합니다. 샛별은 또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주님을 누리고 사모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연결됩니다.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처소를 주실 것이며 주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샛별은 낮이 가까웠음을 예언합니다. 주 예수님은 환난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 변화된 막대기는 결코 한 마리의 뱀이 아닙니다. 막대기는 그분의 손 안에서 공의의 대표가 되어 그분을 반대하던 세상 사람들로 아무도 그분의 능력을 대항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축복인지.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장래에 들림받고 권세를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현 세대를 목표 삼지 않고 오직 장래의 영광을 중심 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일에 매혹될 수 있는 사람은 두아디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주님과 장래의 일을 알아야만 현재의 환경에서의 배도와 부패의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천연적인 것에 따라 논한다면 허영으로 기울기 쉽고 세상에서 특출한 인물이 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악한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현재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악 중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악의 뿌리에 대해 심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부패의 열매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다 사람이 육체의 존재를 용납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사단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의 공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사람이 그 안에 모든 육체를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기뉴한 것은 곧 하나님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역사하여 우리로 장래에 들림받는 것과 왕국에 매혹될 수 있게 하시기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원래대로 지켜져서 현재의 환경 중에서 수백의 위험을 떠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피곤한 성도들 앞에 두사 그들로 머리를 들고 장래의 일을 바라보며 부패한 환경 중에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부르는 말씀은 본래 이기는 자에게 한 약속 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부터 이 말씀은 약속 이후에 나옵니다. 본래 앞에 세 교회에서는 먼저 성령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에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부터 라오디게아까지는 먼저 이기는 자들에게 복락과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귀 있는 자들에게 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네 교회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앞에 새 서신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간증과 관련됩니다. 뒤에 가서야 이기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분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내 서신에서는 먼저 이기는 자를 말하고 나중에서야 사람들을 불러서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전체와 구별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남은 수의 이기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이 교회의 전체와 관계가 없음을 표시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현재 부르시는 음성을 교회 전체가 듣지 못하고 다만 남은 이기는 백성이 들을 수 있을 뿐임을 표명합니다. 이는 지금 이후로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이기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성경을 계시하는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에 새 서신에서 일률적으로 부르시는 말씀을 약속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 서신에서는 일률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르심 전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보호받으며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실패할 것이며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길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앞에 세 교회에게 그들 전체가 와서 들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 교회에서는 상황이 변한 이유로 그분의 부르심이 교회 전체에 대해 그분이 하신 말씀 뒤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부르심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뒤에 언급하신 것은 마치 이기는 자 외에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이 이미 배반한 단체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더 이상 이전의 그러한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분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기는 자들과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의 분별이 다만 도덕적인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이러한 분별은 의외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성취. 버가모 시대의 교회는 이미 로마 천주교회의 발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국교로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종교개혁의 시기 전의 교회까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땅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시대의 교회 안에서 로마 교황은 스스로 높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식의 대표라고 여겼으며 목양하는 막대기로 만민을 목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계승자이므로 그에게는 사도의 권위가 있고 또 그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으며 일반 믿는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얻었으므로 교회가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며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므로 구원의 권위는 마치 교회의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생각하기를 지상의 왕이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육신일 뿐이고 그들의 교황과 신부 등이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며 설사 군왕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들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군왕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권세를 잡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천국으로 변쾌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 뿐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정치의 일을 관여하여 세상의 군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손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국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변쾌된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지위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의 지위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이 네 글자는 바로 그의 끊임없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교회는 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소개했으며 교회 안으로 들여와 교회 가운데 허다한 미신의 일이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많은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나와 교회의 잘못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결과는 핍박받는 것과 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남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성도였고 열심 있는 전도자였으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을 걷기 원했습니다.